뷰이 뉴스입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 당국은 11일 진화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추가 사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색과 구조작업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우이 섬 산불은 지난 8일 오전 중부 쿨라 지역에서 처음 신고돼서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인 라하이나는 85% 진압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섬에서 발생한 다른 산불 두 건은 80%, 50% 정도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적어도 천여 명이 실종되고 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건물 1,70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이번 마우이 섬 산불은 1960년 하와이 섬 힐로에서 쓰나미로 6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63년 만에 하와이주 최악의 자연재해입니다. 마우이 섬의 재건과 복구에 드는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란과 수감자 맞교환 합의에 따라서 해제하는 이란 자금과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미국은 이란이 사용하는 자금의 용도에 대해서 완전한 가시성을 갖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본질적으로 해당 자금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는 식량, 의약품, 의료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과 실사 과정이 적용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해제 합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공조했으며 한국 정부로부터의 송금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전날 미국과 수감자 5명을 맞교환하는 협상을 타결했으며 한국 내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은행 두 곳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은 약 60억 달러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2일 크름대교를 공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19km 길이의 크름대교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름반도와 러시아의 본토를 잇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S-200 미사일로 크름대교를 공격했으나 적시에 탐지해서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러시아는 크름반도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 드론 2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가운데 14대는 방공망으로 격추했으며 6대는 전파 교란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모병을 책임지는 전국의 병무청장 전원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국의 병무청장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축제, 징병대상자, 해외 도피 알선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면서 전시 중에 이 같은 비리는 반역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6월 한 병무청장 가족이 스페인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했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해당 병무청장을 해임하고 전국 병무청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의 여객기 주간 운항 횟수를 지금보다 배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교통부는 11일 다음 달 1일부터 미국행 중국 여객기 운항 횟수를 현재의 주간 12번에서 18번으로 늘리고 10월 29일부터는 24번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성명에서 목표는 미국과 중국 항공사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 환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이 같은 증표는 중국행 미국 여객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10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 및 해외 단체의 관광을 전면 허용한 데 이은 것입니다. 니제르에서 수천 명의 쿠데타 지지자들이 11일 프랑스 군 기지 근처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니제르 군부는 지난달 26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과 그 가족을 억류했습니다. 니제르는 사헬 지역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소탕을 위한 서방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프랑스 타도, 에코아스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에코아스는 지난 10일 긴급 정상회의를 통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군사 개입에 대입할 수 있도록 대기 병력
4명의 사춘기 소녀들이 평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피트 아저씨. 사만다가 묘지에 있는 그에게 찾아가자 피트 아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네가 막지 못할 일들이 삶에서 일어날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마음의 문을 닫아선 안 돼. 난 그동안 시간을 허비해왔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5년 미국에서 개봉한 레슬리 링카 글래터 감독의 코미디 드라마 영화 Now and Then입니다. 해석하자면 지금 그리고 그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기를 겪는 사춘기 소녀들의 우정, 신체 변화, 죽음, 사랑을 이들이 중요한 시기에 함께 겪으며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리치, 로지 오도널, 도라버치, 멜라니 그리피스, 가비 호프만, 데미 무어, 애슐리 아스톤 무어, 리타 윌슨 등이 출연한 영화 Now and Then.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70년) 여름 인디애나 쉘비 마을. 천진난만한 개구쟁이 4명의 소녀들은 12살입니다. 로버타, 크리시, 티니, 사만다는 한마을 앞뒤집에 사는 친구들이죠. 이 소녀들은 워머 형제라는 짓궂은 남학생 무리의 놀림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묘지에 갔다가 미스터리 살인 사건을 파헤치면서 모험을 일삼는데요. 그런데 이 소녀들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로버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크리시는 엄마의 서툰 성교육으로 정원에 집착합니다. 배우가 꿈인 티니는 멋내는 걸 좋아해 벌써 아카데미 수상소감을 연습하는 맹랑한 소녀죠. 사만다는 아빠가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데요. 이들 네 소녀는 각기 다른 환경, 성격, 취향을 지녔지만 트리하우스, 즉 나무 위에 집을 사서 이들의 아지트를 만들기 위해 용돈을 모으며 우정을 돈독히 지켜나갑니다. 하지만 미스터리 모자 살인사건을 추적하다가 모아둔 돈을 써버리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살인사건 기사를 찾다가 로버타는 엄마의 사망 기사를 읽게 되는데요. 로버타 엄마의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였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모자 살인사건, 로버타 엄마의 교통사고, 밤에만 나타나는 피트 아저씨. 내 소녀에게는 이 세상이 안전하지 못한데요. 안전한 세상에서 함께 살자고 이들은 꿈을 꾸는데 사춘기를 함께 보낸 4명의 여자친구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 Now and Then은 여성 감독인 레슬리 링카 글래터의 장편 영화 데뷔작인데요. 수잔 토드와 데미 무어도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제작진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4명의 소녀들의 우정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Now and Then은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촬영됐습니다. 주로 다운타운 지역을 강조하면서 촬영됐는데요. Now and Then의 레슬리 링카 글래터는 미국의 텔레비전 감독으로 그녀가 에피소드 연출에 참여한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길모어 걸스, 웨스트 윙, ER, 매드맨, 홈랜드 등이 있습니다. 2009년 매드맨으로 미국 감독 조합상 드라마 시리즈 부문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토니 올랜도 앤던의 Knock Three Times, 세 번 노크예요. 영화 Now and Then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Now and Then은 데미 무어를 비롯해 멜라니 그리피스, 로즈 오도널, 리타 윌슨 등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성인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크리스티나 리치, 도라 버치 등 소녀 역을 맡은 아역 배우들의 깜찍한 연기가 더욱 볼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럼 아역 배우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 털털하고 정의로운 로버타 역할의 크리스티나 리치는 8살 때 학예회에서 The 12 Days of Christmas라는 연극을 해 비평가에 눈에 띄어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배우로 아역 시절 1991년 영화 아담스 패밀리에서 웬즈데이 아담스 역으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후보와 에미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고요. 아이스스톰, 몬스터, 스피드레이서 등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라우앤덴에서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배우가 된 티나 티니 터셀 역의 도라버치는 4살 때부터 광고에 출연했고 6살 때부터 연기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서 제인 버넴을 연기하면서부터 아역배우에서 연기자로 거듭났다고 하죠. 이후 더 홀, 판타스틱 소녀 백서 등의 작품으로 시애틀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라우앤덴에서 훗날 작가가 된 사만다 역할의 가비 호프만은 4살 때 광고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1989년 필 알덴 로빈스 감독의 판타지 드라마 영화 필드 오브 드림스에서 케빈 코스트너의 딸 역으로 영화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1990년 이 영화로 영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에서 첫 번째 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화 화산, 흑인과 백인 등에 출연했고요. 가정주부가 된 크리스 드윗 역할의 애슐리 아스톤 무어는 어릴 때부터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4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고 광고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대표작으로 베어 마운틴의 비밀과 나우앤덴 등이 있는데요. 2007년 26살의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Signed, Sealed, Delivered, I'm Yours. 서명하고 봉인하고 배달됐어요. 난 당신의 것이랍니다. 영화 Now and Then 중에서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은 사춘기 소녀 4명의 꿈과 고민, 삶을 다룬 영화 Now and Then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10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10대들은 우울증이 괴롭힘이나 마약, 음주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10대 우울증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소년, 소녀들은 정신건강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13살에서 17살 사이에 1,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70%는 불안과 우울증이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55%는 괴롭힘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고 51%는 마약 중독, 45%는 음주라고 답했는데요.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걱정은 성별, 인종, 경제 부문 전반에 걸쳐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청소년들이 우울한 원인은 뭘까요? 청소년들 절반 이상은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30%가량은 외모에 대한 압박, 28%는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경쟁적인 세상에서 어린 시절을 훼손하면서 과거 세대와 비교해 숙제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사교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프리다 페인의 Band of Gold, 금으로 된 가락지, 영화 Now and Then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Now and Then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2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서 3,7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고요. 1978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영 아티스트 재단에서 젊은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영 아티스트 어워드에 4명의 배우들이죠. 소녀배우 크리스티나 리치, 도라 버치, 가비 호프만, 애슐리 아스톤 무어가 1996년에 지명됐지만 수상은 못했습니다. 나우앤덴 음악은 작곡가 클리프 에이델먼이 맡았는데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Daydream Believer, 공상을 하는 신봉자들, 더 먼키스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시죠.
Could hide 'neath the wings of the bluebird as she sings. The 6 o'clock alarm would never ring, but it rings and I rise, wipe the sleep out of my eyes. My shaven razor's cold and it stings. Night on his steed. Now you know how happy I can be. Oh, and our good time starts and ends without our love one to spend. But how much, baby, do we really need?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daydream believer and a homecoming queen?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daydream?
라운랜드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상, 색감, 살짝 뿌연 화질, 설명하기 힘들지만 뭔지 모를 특유의 포근한 분위기가 좋다. 배우 캐스팅도 좋고 재미있다. 나도 다시 소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먼지가 쌓인 초등학교 앨범을 펴는 소중한 기분이다. 12살 친구들의 연기가 훌륭했다. 걸작이다. 호기심 가득한 소녀들의 우정과 성장을 그린 영화다. 나의 사춘기를 채워준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나우앤덴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나우앤덴은 처음 부분에 느리게 시작이 돼서 조금 진부한 인상을 줬다라고 전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나우앤덴은 아주 기본적인 10대 드라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배드핑거의 No Matter What, 당신이 뭐가 됐든 함께 듣고 오시죠.
'Cause no matter what you do, I will always be around.
영화 나우앤덴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명의 절친한 친구들은 성인이 돼 다시 나무 꼭대기의 집에서 만났는데요. 작가가 된 사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건 인생의 나쁜 일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좋은 것들을 놓쳤다는 거야. 잊고 싶은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아픈 과거를 받아들여야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또 다른 유명한 대사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명의 소녀들이 어릴 때 한 말이죠. 서로 가족들의 일들로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맹세하자. 서로 필요할 때 모이기로. 우리는 모두 하나다. 성인이 돼 다시 뭉친 이들은 영화가 마무리될 때도 이 말을 하죠. 이번에 나우앤덴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만다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고 있을 때 티나가 자신이 하고 있던 구슬 목걸이를 끊어내서 팔찌를 만들어 사만다에게 채워주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팔찌를 잃어버리고 마는데 하수구에서 떨어진 팔찌를 건지려다가 물에 잠겨 죽을 뻔한 사만다를 피터 아저씨가 구해주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Vanity Fair의 Hitchin' a Ride. 한 번 더 달려요.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가정주부, 산파, 작가, 연예계 스타 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이제는 어른이 된 4명의 소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평범한 모두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나우앤덴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수잔나 홉스의 나우앤덴, 그때 그리고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자, 이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국제관계 전문가이자 교육자로 활동하는 아메리칸 대학교 이지영 교수입니다. 이지영 교수는 군사 문제를 연구하는 세계적 명성의 정책연구소 랜드연구소의 첫 번째 한국 석좌를 지냈는데요. 이 씨는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하이오주 오벌린 칼리지 방문 조교수 또 박사 후 연구원 그리고 퍼시픽 포럼 CSIS 한국학 펠로 등 경력을 쌓았습니다. 자, 이지영 교수님과 대담 들으실 텐데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 교수님.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메리칸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한국학 교수 이지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몇 년째 가르치고 계신 건가요?
아메리칸 대학교에 처음 임용이 된 게 2011년이니까 한 10년 조금 넘었죠.
아, 그러시군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여성 국제관계 전문가이신데요. 이 분야에 뛰어든 이유랄까요? 계기가 있으신지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생일 때 역사의 인물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뭐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읽은 내용 중에서 엄청난 부를 쌓은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부를 자신을 위해서 일한 병사들한테 남김없이 나누어준 그런 일화였습니다. 그 국제 정치학을 포함해서 정치학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개념이랄까요? 현상의 하나가 권력, 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힘을 어떻게 공정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등학생 때 UN이라는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 여기 굉장히 멋진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자 그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하고 그 이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UN의 활동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조지타운 대학교에 유학을 왔을 때 그 당시에 빅터 차 교수님이 아시아 안보 수업을 가르치셨는데 그 수업을 듣고 아시아의 국제관계 재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속해서 생기고 또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져서 그 주제로 같은 학교에서 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 이슈라면 어떤 건가요?
네,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한반도 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국제관계 이론하고 역사, 히스토리하고 실질적인 정책, 팔러시 세 가지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연구자가 되는 게 제 목표인데요.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인 이해관계, 또 이것이 한미동맹,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계, 국제 정치 정반에 걸치는 그런 영향을 관심을 가지고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분야는 경제 안보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실은 처음 국제관계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실은 글로벌 기업들의 존재가 굉장히 미중 갈등하고 맞물려서 국제 질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인더스트리하고 아카데미 협동을 모색하면서 저희 학교에서도 세미나도 같이 많이 열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지영 교수님께서는 이 국방 문제 관련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이 랜드 연구소 첫 한국 석좌로 일하셨는데요. 당시 경험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랜드 연구소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특히 국제관계, 국제 안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구의 영향력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실은 워낙에 저도 학생 시절부터 대학 박사 1학년 때부터도 그런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에 항상 관심이 있어서 계속 출판도 하고 하던 참이라 연구자로서 랜드 연구소의 첫 한국 석좌에 선임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었죠.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 또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단행본으로 미중 갈등 하에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이것이 미국의 인도퍼시픽 전략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이런 글이 출판되었고요. 또 경제안보에 관한 글도 그곳에서 만난 두 명의 박상아정 학생들과 함께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첫 한국 석좌로서 한국에 가서 한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학계 분들을 뵙고 공공의 관심사,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도 했던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석좌로 있고 political scientist로 계속 연구는 같이 하고 학교에 다시 온 셈이 됐죠.
네. 교수님께서는 세계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 DC에서 한국학을 연구하시는데요. 어떤 점을 염두에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워싱턴 DC라는 도시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많은 도시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한국하고 더불어서 고향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한국에 관한 수업이나 인터뷰, 정책에 관한 발표를 할 때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알고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렇게 동시에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언제나 이렇게 어떤 이슈를 바라볼 때에 다양한 관점, 세계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미국에 처음 오신 게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러 오셨을 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미국에 이민을 와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온 것은 아니고요. 와서 좋아하는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또 멋진 곳에서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어서 미국에 남게 됐는데요. 줄스타운에서 박사를 받고 실은 제 첫 번째 직장이 오버린 칼리지라고 하는 그 리버트 칼리지였어요. 오하이오에 있는 칼리지 중심의 조그만 타운이었는데 2년 동안 학생 신분에서 교수 신분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내가 정말 연구 그리고 티칭을 남은 일생 동안 해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 이후에 또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인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 테뉴어 라인으로 오게 되어서 미국에 계속 살게 됐죠. 그렇지만 또 부모님 가족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에 다닐 때 대학생일 때 한국과 세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력을 쌓은 시간을 짧게 말씀하셨지만 언제 가장 힘드셨을까요?
그 제일 어려웠던 때라면 제가 영어를 대학교에 가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대 다닐 때 호주에 1년간 교환학생을 갔을 때 영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마 그때 영어 수업을 한 20% 정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제가 좀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학자로서 정치학의 내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어로 읽고 쓰고 또 논리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다른 동료 교수들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종신 교수 심사 테뉴어 때까지 빨리 책을 써야 되고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였고요. 실은 교수가 되고 나서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을 제가 학부 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긴 했는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얻는 강점, 장점들도 있으니까요. 테뉴어를 받고 조금 자리가 잡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또 그 감회도 새롭고 성취감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혹시 있으셨을까요? 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성 학자들이 미국 학계 일반에서 하는 경험들도 굉장히 개선될 점이 많지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조지타운 지도교수님이셨던 케인 맥나마 교수님은 유럽의 단일 화폐 싱글 커런시에 관한 연구를 정체성, 규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신 분인데요. 이분을 뵈면 엄마이시고 그리고 와이프이시고 또 한 분의 여성으로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멋있으시고 배울 점이 많아서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또 특히 이렇게 여성이 겪게 되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경험들 속에서 학자로서 견지해야 될 그런 중요한 태도, 마음가짐, 노력에 대해서 많이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주는 그런 여성 학자들이 계시면 용기가 많이 나고 계속해서 본인도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지영 교수님께서는 교내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교수 중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미국에서 반 살고 한국에서 반 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독특한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도 나름 중요하겠지만 실은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명이라도 제 수업을 듣고 내지는 저랑 오피스 아워 때 만나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진짜인 것 같거든요. 네,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대학에서의 4년은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오롯이 자기가 자신이 배우는 걸 주업으로 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나가고 또 평생 갈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좋은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수님들도 만나서 자기 꿈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그 CV, 그 이력서 걱정하지 말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메리칸 대학교에 10년 있는 동안 처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프레셔를 멘털리 많이 느끼고 있는 걸 이렇게 눈에 보여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 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국제관계 공부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개별 사건에 치우치기보다 좀 큰 그림에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면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데에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다른 분야로 나가더라도 굉장한 본인의 강점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학자로서의 길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놀더라도 도서관 책 옆에서 놀으라고. 실은 제가 첫 번째 책을 쓸 때에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료를 그 이대 도서관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 눈에 들어오게 돼서 책의 방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세 번째는 롤 모델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삶의 모토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나답게, 자기답게 그리고 저 스스로한테 그런 기쁨 있는 모습, 인생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에 다른 사람한테 조언도 물론 구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했을 때 제가 제 스스로한테 후회가 없을지 그걸 꼭 물어보는 편이에요. 뭘 하는지 좀 느린 편이기도 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여러 가지 이런 강점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있지만 스스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한번 시작한 거는 끝을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끈기? 제가 생각할 때 뭐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그런 철학, 모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아메리칸 대학교 이지영 교수와의 대담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전후의 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뷰이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 당국은 11일 진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추가 사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우이 섬의 산불은 지난 8일 오전 중부 쿨라 지역에서 처음 신고돼서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인 라하이나는 80% 진압됐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섬에서 발생한 다른 산불 두 건도 80%, 50% 정도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적어도 1,000여 명이 실종하고 1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건물 1,70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이번 마우이 섬 산불은 1960년 하와이 섬 힐로에서 쓰나미로 6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63년 만에 하와이주 최악의 자연재해입니다. 마우이 섬의 재건과 복구에 드는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란과 수감자 맞교환 합의에 따라 해제하는 이란 자금과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미국은 이란이 사용하는 자금 용도에 대해서 완전한 가시성을 가지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본질적으로 해당 자금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는 식량, 의약품,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 재무부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과 실사 작업이 적용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해제 합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공조했으며 한국 정부로부터의 송금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전날 미국과 수감자 5명을 맞교환하는 협상을 타결했으며 한국 내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내 은행 두 곳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은 약 60억 달러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12일 두 차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19km 길이의 크림대교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S-200 미사일로 크림대교를 공격했지만 적시에 탐지해서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러시아는 크림반도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 드론 2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가운데 14대는 방공망으로 격추하고 6대는 전자전 시스템에 의한 무력화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전국의 병무청장 전원을 전격적으로 경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병을 책임지는 전국의 병무청장들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축제나 징병 대상자 국외 도피 알선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면서 전시 중에 이 같은 비리는 반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6월 한 병무청장 가족이 스페인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했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해당 병무청장을 해임하고 전국 병무청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의 여객기 운항 횟수를 지금보다 배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교통부는 11일 다음 달 1일부터 미국행 중국 여객기 운항 허용 횟수를 현재의 주간 12번에서 18번으로 늘리고 10월 29일부터는 24번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성명에서 목표는 미국과 중국 항공사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개선된 환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이 같은 증표는 중국행 미국 여객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10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 해외 단체 관광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데 이은 것입니다. 중국은 앞서 올해 1월 엄격한 방역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서 태국과 인도 등 20개국에 단체 여행을 승인했고 이어서 3월에는 네팔과 프랑스, 브라질 등 40개국에 자국민 단체 여행을 추가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